자, 오늘 사도행전 2장. 네, 사도행전 2장 부분에 저희가 이제 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 그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더라.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나고 그들이 앉아 있던 온 집에 가득하며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앉더니 그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한 개인의 그 삶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그 전환 포인트들, 삶의 어떤 전환점들이 있다.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인류의 역사 전체에서도 좀 중요한 전환 포인트들이 이렇게 있어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바로 이 오순절 성령님께서 교회 위에 강림하시는 이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모여 있는 사람들이 좀두 부류가 있었는데요. 세 부류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부류는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지금 다른 언어들로 막 말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열한 사도와 또 새로 뽑힌 마띠아와 또 여자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 다른 제자들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또 당황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독실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곳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이들도 전체가 다 어쨌든 유대인 또는 유대교 개종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에 지금 모여 있는 이유는 지금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다른 언어들로 말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라고 했고, 또 당황한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명절 준수를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래서 지금 유월절과 오순절 사이가 얼마 길지 않기 때문에 유월절 지키러 와서 무교절이죠. 무교절, 유월절 똑같은 절기입니다. 무교절 지키러 와서 50일 후에 있는 그 오순절까지를 같이 지금 지키고 내려가기 위해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2절에 여기 다시 보시니까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났다. 그랬습니다. 바람 소리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성령님께서 사람들에게 그 임하시는 그 장면에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바람 소리인지는 정확하지가 않은데, 그런데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람 자체가 성령님은 아닌 것이지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좀 느낄 수 있게, 눈치챌 수 있게 하는 어떤 도구로서 지금 바람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사실 이런 것들이 전혀 불필요한데, 사람은 지금 성령님의 그 어떤 활동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물리적인 그러한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눈치를 채게 이렇게 해주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성령님 자체는 아니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바람에 비유되는 예들은 성경에 종종 있지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니고데모가 이해 못하니까 이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에게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님과 바람을 이렇게 지금 대조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또 불에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앉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불의 혀 같은 것이라 그랬죠. 예.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 그러니까 실제 불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불의 혀가 갈라지, 이렇게 불꽃이 막 올라갈 때 이렇게 갈라지는 혀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한 모양의 뭔가가 있었는데 실제 불은 아니었던 거예요. 예. 이것도 소리,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들렸던 것과 똑같은 의미로, 아까는 청각적인 효과였고 지금 이제 시각적인 효과지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사람들 위에 임하시는 것을 지금 사람들로 하여금 눈치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사람들 위에 내려와 앉았다는 이 구절을 보고 성령 강림을 불받는 것으로 이제 오해하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들어서 이제 그렇게 많이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는 건 불 받는 거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은 몸이 뜨거워진다. 그렇죠.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몸이 뜨거워진다. 다들 부흥회나 또는 어떤 기도원 가가지고 다 바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박수 치면서 막 할렐루야 100번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뭐예요? 몸이 뜨거워지는 걸 체험하기 위한 거잖아요. 불 받는 거.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하면서 몸이 뜨거워지기를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몸이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영이 뜨거워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몸이 뜨거워진다, 이건 다 가짜인 거예요. 여기 지금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같이 찾아보시죠. 로마서 12장 11절에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그렇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실제로 이런 사람이 성경에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님을 섬겼던 사람이 구체적으로 이름이 한 사람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5절에 보니까 아볼로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이 사람이, 이게 아볼로인데요, 이 사람이 전에 주의 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 영이 뜨거움으로 주에 관한 것들을 부지런히 말하고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더라. 몸이 뜨거웠던 게 전혀 아니었어요. 영이 뜨거웠어요. 에스겔도 똑같은 그러한 표현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 14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그 영께서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기에 내가 쓰라림 속에서 내 영이 뜨거운 가운데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막 육체, 육신이 막 이렇게 뜨거워지는 어떤 그런 감정적인 그런 뜨거움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럼 우리 영이, 영 안에서 그 어떤 뜨거운 열정 같은 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그것이 영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물론 그것의 열매가 육신으로 맺히겠죠. 그래서 육신, 몸, 손과 발이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겠죠. 그래서 이 지금 바람과 불이 성령님의 강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도구이긴 하지만 성령님 자체는 아니었다는 것과, 또 한 가지, 이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내려앉는 이것이 불침례와는 다르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불침례가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자꾸 불침례라고 오해를 해가지고 성령 받으면 불 받는 거, 불침례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게 되는데, 지난번에도 아마 한두 번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성령님께서 불로 침례를 주시고,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신다 할 때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침례예요. 성령 침례는 그야말로 성령님 안으로 잠기는 거고, 불 침례는 지옥 불 안에 잠기는 게 불 침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절대로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했다. 자, 그런데요, 이때 지금 이 초대교회의 이 오순절 사건과 그러면은 구약시대에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 사건과 뭐가 다른 것입니까? 구약시대에도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시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살레엘과 아홀리압, 이 성막 만들 때 이 기술적인 부분들을 담당했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울 왕에게도 성령님이 임할 때 사울 왕이 막 대언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또 그 외에도 아사랴나 스가랴나 이사야 뭐 여러 사람들에게 구약 시대에 성령님이 임하셨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임하셨던 그 성령님과 지금 오순절 날에 이렇게 임하시는 성령님이 무엇이 다르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방문하시냐 내주하시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님이 그냥 잠깐 오셨다가 그랬다가 그 사람이 뭔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행동하면은 성령님께서 더 이상 그 사람 안에 거하실 수가 없어서 성령님이 떠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 같은 경우도 사무엘기상 16장 14절에 보니까 주의 영께서 사울을 떠나고 주께로부터 온 악한 영이 그를 괴롭게 했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범죄한 이후에 그가 제일 우려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왜? 거둬가셨거든요. 구약시대에는 성령님께서 임하시다가도 잘못하면 떠나가셨거든요. 그걸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이 오순절날에 충만하게 임하신 이 성령님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 성령님의 사역에 있어서 전환 포인트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 시대에 개막을 알리는 신호타임과 동시에 성도들 안에 이제는 더 이상 왔다 갔다 하시지 않고 이제 내주하시면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자,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우리가 이제 은사주의 교회에 이렇게 다니는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쉽게 얘기해서 순복음교회 계통에 다니는 그 이제 성도분들은 믿기를 성령님을 받는 것 그것이 이제 방언을 해야만 성령님을 받은 그 증거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를 우리가 자주 봅니다.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서 제가 지금 방언을 못 하는데 그럼 저는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았으면 성령님께서 이 안에 내주하시지도 않겠죠. 그렇죠? 그럼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예. 그런데 성경은 신약시대의 교리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떠나시지 않는 게 지금 신약시대의 가르침이거든요. 여기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기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할 때 이 거하시면이라는 이 단어가 점유하고 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헬라어 단어예요. 두엘이라는 이 단어가 오이케오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그 안에 점유하면서 그 내부를 점유하면서 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한다 그랬고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잠시라도 안 계시면 그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잠시라도 그게 성령님이 떠나가 계신다면 단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님의 활동이 제약되실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우리가 근심시켜 드릴 수가 있고, 그렇죠? 예, 성령님을 우리가 이렇게 위축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떠나가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성령님께서 왔다 갔다 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절대로 성령님께서 우리가 잘하면 눌러 계시다가 잘못하면 떠나가시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했다고 했는데, 다시 사도행전 2장으로 돌아오셨을 때 이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잖아요. 4절에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를 시작했다. 자, 여기서 이제 성령 충만할 때,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어떤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냐면, 여기서 지금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다른 언어들로 말한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했는데 외적으로 볼 때 물론 다른 언어로 말한 것이 대단히 충격적이고 큰 사건인 건 맞아요. 근데 그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바로 앞문장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우리 안에서 어떤 그 외적인 어떤 그 권능을 행하고 뭐 병을 고치고,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도 지금 이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이 왜 했냐? 왜?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성령님 시켰기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충만한 것은 성령님의 은사, 우리 방언한다, 쉽게 얘기해서 방언한다, 병 고친다, 뭐 입신한다, 뭐. 그러니까 그런 은사 자체, 성령님의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실제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 순종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주님을 증거하는 데 필요한 권능을 주시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뭔가를 드러내고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증거할 권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러한 권능을 주셔서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한 이유가 뭐예요? 나는 방언 받았어, 이런 거 자랑하려고 지금 성령님께서 그런 거 주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실제적인 필요가 있었잖아요. 뭐냐면 지금 15개, 16개국 이상에서 지금 모인 그 각 사람들이 지금 말이 다 안 통하는데, 이들이 오순절 지나면 이제 다 돌아가야 돼요, 자기 지방으로. 그 전에 성령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지금 그 십자가 사건의 그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지금 알릴 필요가 있으셨단 말이죠. 그 실제적인 필요에 의해서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이 필요했고, 그래서 그 주님을 증거할 그 권능이 필요했기 때문에 지금 타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다른 언어로 말할 때 이제 이걸 소위 오순절 방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오순절 방언의 특징은 첫 번째, 유대인과 유대인 개종자들만 있는 상황이었어요. 어떠한 이방인도 없었습니다. 여기는 어떠한 이방인도 없는 거예요. 100% 유대인만 있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든지 아니면 유대인 개종자든지.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한국에서 교회를 하고 미국에서 교회를 이루고 중국, 영국, 아프리카에서 모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면 다 우리가 다 이방인이에요. 그런 이방인은 지금 여기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 오순절 사건에. 100%가 지금 유대인들만 지금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유대인이나 또는 유대인으로 개종한 이방인들. 예.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두 번째, 아무도 성령님의 선물, 즉 은사를 구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성령의 은사 구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성령 침례 구한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현대의 오순절 은사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한 이런 상황에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바라는 상황에서 꼭 은사를 구해요. 그렇죠? 예. 제게 뭐 방언을 주십시오, 병고침을 주십시오. 은사를 구한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 이 오순절, 초대교회 이 오순절 사건에서는 은사를 구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 저를 성령 침례 주십시오. 성령 침례 받아서 그래서 방언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무도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 통역이 불필요했던 거예요. 아무도 이 못 알아듣는 방언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현대교회에서는 방언 받았다 그러면 통역의 은사를 같이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못 알아듣는 말들, 일반 사람들은 아무도 못 알아듣는 말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지금 이 사람들 중에서는 그렇게 그런 식의 방언을 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다 모든 그 각 국가에서 온 사람들의 그 실제 언어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제 이 일이 널리 퍼졌다 그랬는데, 이 일이 널리 퍼지려면 지금 이게 하루 이틀에 지금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상당 기간 이 일이 지금 지속되니까 지금 이 일이 점점 널리 퍼져가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그 여러 사람들이 이제 몰려왔어요. 그 무리가 함께 왔을 때 이들의 반응을 보니까 7절에 또 12절에 보니까 심히 놀랐다. 또 6절에 보니까 당황했다. 7절에 보니까 이상히 여겼다. 또 12절에 보니까 또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또 13절에 보니까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엄청난 충격이었던 거죠. 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들이 이제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 이들은 자기들 자신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는가? 그것은 그 사람의 어떤 육신의 자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도록, 그것을 권능 있게 이야기하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님의 그 특성이 요한복음 16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좀 보십시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같이 성경을 좀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떠나가야 한다. 내가 떠나가야만, 그래야만 위로자께서 오실 수가 있다. 그 위로자께서 오시는 게 너희에겐 더 유익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맥락이에요.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은 것만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14절 그분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 나가 누구지요?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중이시죠? 예, 예수님. 그분께서 나,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 즉 성령님이죠. 위로자께서 내게서 받아,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받아 그것을 너희, 즉 제자들에게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대단히 지금 질서 있게 행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성령님 자신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의 영께서 오셔서는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지금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드러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것이 성령님의 지금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아, 나는 방언도 하고요. 나는 병도 고칩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로 성령님으로 충만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가짜로 명백하게 아 이건 가짜 성령 충만이구나 하고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은 스스로에 대해서 자랑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성령님이 어떤 사람에게 실제로 충만하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높이는 그게 실제 성령 충만한 사람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은사들을 자랑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그러면서 이 어떤 성령님의 그 은사로서의 그 방언 이런 것이 없으면 구원도 못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주눅이 들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